브루클라인에서 사는 되게 감사할 게 많은데 저희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한나, 저희 첫째 딸 한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랑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뿐이 안 걸려요. 그런데 또 아침에 너무 급하면 그 거리마저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한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제 혼자 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따지고 보면 지금 약간 아주 조금 귀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이 귀한 기회가 2년 있으면 없어져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딸하고 둘이 같이 학교까지 걸어가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나름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 저희 한나가 가다가 가끔씩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서 저로 하여금 뭐 화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하여간 되게 좋은 시간 가져요. 자,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또 한나가 재밌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카톡에다가 노트를 했어요. 한나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카톡에 보면 4월 26일 오전 8시 20분 이렇게 시간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한나가 이제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말고 교회 또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빠는 매일 아침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한나가 다시 말합니다. 그거 말고 아빠 이모 삼촌들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이렇게 한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너무 좋아요. 더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뭐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적었죠. 저희 딸들은 이제 이게 3살 뭐 7살인데 교회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제일 좋대요. 금요 예배가 오늘 금요 예배 가요. 주일 예배 가요. 막 너무 좋아해요. 자, 왜 좋아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 아직 세상의 맛을 못 봤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쩌면 이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쵸?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쵸? 아직 구할 것도,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구할 것도 없어요. 아직 뭐 알아야지 구하죠? 예, 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이 잘 전하시겠지만, 꿀보다 달리도 없어요. 그쵸?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리도 없고, 그러면 이모 삼촌들이 뭐 이렇게 몰래 주는 사탕? 예, 이런 게 훨씬 더 달죠. 예, 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나하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이모 삼촌들의 사랑이 아닐까, 예,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간지럽나요? 예, 생각을 해봤어요. 한없이 친절한 이모 삼촌들이 있는 교회는 저희 아이들에게 참 좋은 곳입니다. 너무 가고 싶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예, 어떻습니까? 교회 왜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나요? 예, 한숨도 들리고. 예. 자, 왜 나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친절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이 친절은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여기에서의 온유는 친절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being mindful, being kind,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특징 가운데 직접적으로 친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밖에 이런 특징들도 친절하고 잘 연결되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성령의 은사보다 능력보다 아가페 사랑을 더욱더 사랑을 더욱더 사모할 만한 것 중에 사모할 만한 것이다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신앙의 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가족됨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관계, 그 가족됨, 그 특징, 그 핵심은 그리고 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언컨디셔널한 아가페 사랑. 자, 항상 조건이 많은, 우리 조건이 많잖아요. 그냥 오로메리 조건이 많죠. 예, 컨디셔널해요. 예,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죠. 조건이 많은 우리에게 아가페는 막연하게 그냥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아, 아가페 알겠는데 너무 멀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아가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아가페는 자, 눈에 잘 띄고 있어요. 잘 띄어요. 잘 보입니다. 왜요?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친절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인데 십자가에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행보와 말과 제스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가페인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친절함을 입고 있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어 21장입니다.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렇죠? 오늘로 치면 주일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왔어요. 무덤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졌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황하고 슬퍼하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무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부활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마리아를 슬픔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세요. 그리고 전하게 하세요. 자, 20장 그 후로 이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부활하신 첫날 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밤인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예. 자, 부활에 관한 것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누차 수차례에 걸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뻐하거나 설레기보다는 이 세상의 두려움, 염려 때문에 문을 굳게 잠고 있습니다. 어둠과 긴장감 속에 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이렇게 쫙 비추는 순간이에요.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 건져내십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찾아오세요. 20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쪼그라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그가 주시는 평강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너무도 따뜻하신 친절한 예수님,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praise하는 예배하는 그 첫날, 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이 참 모인 사람들이 형편없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교회구나. 자, 제자들이 오늘 먹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친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평강이 예수님의 친절을 통해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그가 보이신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이 말해줍니다. 어서 와서 보고 만져보아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자,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들의 날이 지났어요. 여들의 날 8일인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당일까지 카운트하니까 이제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예,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되기도 해요. 자,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바로 제자 도마입니다. 토마스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도마가 등장해요. 엉뚱한 말을 한 제자로 등장합니다. 11장 16절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 하셨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그냥 해석을 한 거죠. 아,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 다 포기하셨나? 예, 도마는 동문서답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게 헌신과 열심이 있지만, 예,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고백과 열심, 헌신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죠. 부활을 기념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도마는 불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믿음 없는 불신의 아이콘이기도 한 거예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강한 부정, 예,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된 건 아닐까?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르죠. 믿고 싶은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이 어쩌면 그 가능성의 실마리일지도 몰라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 이성적인 도마, 믿음이 사라져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자, 이놈아 바라가 아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마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진실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슬픔에 무너져 있는 마리아, 두려움 속의 제자들, 믿음이 없는 도마. 예,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교회가 이런 모임이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지, 죄인들의 모임,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배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모임, 그게 교회지.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평강,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 세상에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요. 친절한 예수님이 제자를 제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든 미션 스테이먼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사역의 원리는 어떤 사역이 아니구나. 결국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4절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요한은 숫자를 갖고 계속 의미를 강화하죠. 예, 의미를 연결하고 의미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전달합니다. 세 번은 완전수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딱 세 번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하고 확실히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이 오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21장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친절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죠. 베드로가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의 본업인 이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저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children.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처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이 장면뿐이 없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얼마 짜증났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무심결에 아니면 어떤 힘에 이끌렸든지 무심결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소리치죠.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 한 제자가 알아봅니다.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오고 있지만 아직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밝기는 아니에요. 밝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낯선이의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자 예수님을 알아봐요. 날씨가 갑자기 밝아져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자,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첫날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만남 때도 그러셨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베드로죠.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나요?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선생님, 저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오늘 고기잡이는 망했습니다. 더 수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전직 목수라는데 고기잡이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고 지금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요? 하지만 선생님의 체면을 봐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실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보인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이죠. 예,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부의 매일매일 소원이 뭐겠어요? 매일매일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무슨 기도하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오늘 만선, 그렇죠? 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부의 소원인, 그날의 소원이고 일생의 소원인 만선을 지금 경험하는데 지금 바짝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내가 당신의 거룩한 마음에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속으로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두 마리 잡았으면 이 정도 반응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던 자신의 죄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반응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나섰을 때 아,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품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그 순간 그에게 그것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강렬한 체험이 바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되었죠. 오늘 베드로는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들의 일상 속으로 돌아와 일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전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죠.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밝혀져요. 자,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소리치죠. 주님이시라. Is the Lord.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갑니다. 예수께 달려가죠.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 다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감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가 예수님께 다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차콜 파이어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어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요한을 통해서 듣고 이제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예수님 옆에 숯불이 밝혀져 있어요. 자, 점점 좁혀져 가겠죠. 근데 멀리서부터 베드로의 눈에 분명히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어둠을 밝히던 불빛, 숯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그 숯불이 더 선명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던 베드로가 숯불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숯불을 통해서 혹시 베드로가 대제사장 마당에서 그가 몸을 녹이며 쬐던 숯불을 기억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숯불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일부러 숯불을 그렇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18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마당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소에 이 숯불이 있었거든요.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 9절의 숯불과 18장 18절의 불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숯불은요, 신약에 딱 두 번뿐이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18장과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기 위해 피운 숯불과 대제사장 마당에 피워진 숯불 같은 단어죠. 베드로에게 숯불은 자신의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재료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숯불로, 근데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예수님은 마치 상처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면하기 힘든, 인정하기 싫은 그런 우리의 찌질함과 연약함이 있는 그 기억들을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기억으로 바꾸십니다. 어둠 가운데 숯불은 어두운 가운데 임하여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 죄를 들추시는 심판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 숯불을 가운데 두고 베드로는 죄의 고백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친절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도록 이기적인,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배은망덕한 죄인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친절조차도 항상 목적이 있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스도 안의 섬김과 사역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본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오신 구원자, 친절한 예수님을 또한 보게 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앉았겠죠. 그들을 섬기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감으로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음식의 냄새를, 숯불의 냄새를 맡고, 또 입으로 그 고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고기를 직접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향기를 오감을 통해서 맛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리에서 식사를 차려 먹이십니다.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런 수확이 없는 인생들, 지쳐있고 낭망해 있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자 직접 밥을 차리고 계십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얘들아, 어떤 수확을 하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생의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한들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요일 날 저희 셋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많은 축하를 받고 너무나 좋아요. 세 번째 수술이어서 이제 한 두 시간 정도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바로 첫째, 둘째는 꺼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쉽게 생각했죠. 근데 들어가서도 한 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이렇게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피냄새가 나고, 아내를 바라보고 손을 붙잡고 있는데 말하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 코끝에 숨을 거둬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란 참으로 보잘것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의 수고가 도대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한들 그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니?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 안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은 밥을 차립니다. 그렇게 지금 밥을 차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5천명을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그 이상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 또 먹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자, 20장과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요한은 처음부터 이런 기이하게 친절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를 찾아오시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기이하고 놀라운 친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놀랍도록 친절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질문하게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먼저 찾아온 왕, 기이하게 친절한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이미 오셔서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절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죄악을 덮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친절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사귐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장하지 아니하며 자기 손바닥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영광으로 알고 주님을 섬기듯 다른 영혼들을 친절하게 섬기는 형제 자매를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또 입으로 맛을 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또한 친절한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친절한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에게는 가까운 이제 이모, 막내 이모가 신앙의 선배죠. 신앙의 선배이고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작은 이모가 있습니다. 작은 이모가 이렇게 진짜 할렐루야 하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난관을 헤쳐오는 것을 이제 먼 발치에서 보고 또 그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자, 그런데 작은 이모에게 또 저에게 인생의 선배이자 모범이 되는 또 남편 이모부가 계십니다. 진짜 지금도 몸이 부서지지만 진짜 피지컬리 몸이 부서지지만 매일매일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모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이모부가 참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헌신적이신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가 지금만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것이 아니라 항상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시고 바르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초년에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저희 이모부한테 좀 많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 핍박이라고 표현하면 좀 고상하지만 하여간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오셔서 이제 친척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이모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돼서 나눕니다. 이모부는 여전히 신앙이 없으세요. 일요일 날도 돈을 보셔야 되는 분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여전히 신앙이 없으세요. 자, 그런데 저희 이모부가 저희 친척 중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척들이 있죠. 신앙이 없는, 하지만 나이가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갖고 있는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척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우리 이모부가, 저희 이모를 핍박했던 이모부가 자식을 잘 키우려면 교회에 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믿음이 없는 이모부가 보아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되고 못되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교회에서 저희 두 딸 한나와 한이가 오감을 통해서 친절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저희 셋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속히 예수님을, 그 친절한 예수님을, 이 아이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더불어 기대하는 마음은 이 아이가 또 이 교회의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까, 또 그 품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까 하는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친절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그 기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